팔복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만 지난주일까지 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암송하실 수 있으시면 암송을 하시고 아니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다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3절에서부터 오늘 2절을 더 생각하겠는데 6절과 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오늘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다 외우셨으니까 몇 절 안 남았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는 팔복을 다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무나 무능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또 그 다음에 우리 생각했던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에 해당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가 뭐냐라는 것이죠.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 의가 뭐냐, 무엇이 의가 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를 그렇게 목마르게 또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디카이오스 혹은 디카이오슈네라는 헬라어인데 이 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올바르다 또는 정당하다 또는 보기에 매우 합당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뜻을 지닌 단어가 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죄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요소 그걸 다 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의는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죄는 분열과 갈등을 만드는 것이지만 의는 화평과 일치를 만드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의는 하나님께 용납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죄와 반대 개념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의라고 하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고대 이 신약성이 쓰이던 시대에는 의라는 말을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했는데 한 가지는 이 법률적인 의미에서 의입니다. 죄 없는 사람 되는 게 의였어요. 이 사람 재판했는데 따지고 재판해 보니까 잘못이 없다. 그래서는 의롭다라고 해주는 이것을 가리켜 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보고 자 의로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된다. 이것을 가르켜 신약성경에서는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이신칭의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로 사함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의라는 용어는 도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려 하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이것을 가리켜서 의이다 그렇게 말했고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바른 행위도 의로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예수님 매우 비판적으로 보셨지만 근데 그들 가운데 행위 자체는 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내용이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했던 그 마음의 동기는 좀 불순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는 소중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에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런 건 다 좋은 것이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까지도 이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정의롭고 말씀대로 살려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 행위의 문제이고 덕성의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우리 속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그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의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사람 되는 것이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절하셨다 그러는데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게 가인의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지 않으셔서 그런 사람을 거절하시니까 그가 들고 온 재물까지 한꺼번에 다 거절당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사람이 되고 의롭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무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데 또 그러셨잖아요. 이 율법 중에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전체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깊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날마다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오늘도 주께서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목욕한 사람 전체 씻을 필요는 없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크고 작은 우리 허물들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의지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로부터 사함받아 정결케 된 사람의 모습을 늘 유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의를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이다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이사야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기의 깊은 죄에 대해서 발견하고 막 가슴 치며 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시면 서랍 중에 하나가 핀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 입술에 대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지요. 정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 같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그런 엄청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내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또 한편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그 새 사람 된 거듭난 용서받은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한 감격이 그 속에서 늘 넘쳐나는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도 내 자신이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미 내 죄값이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지불되었다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도 사회적 의의가 실천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강조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의의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문제,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개인적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동시에 우리 책임이 뭔가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의의를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의라고 하는 문제는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굉장히 두 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사회적 의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선지자는 개인적인 문제에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합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해요. 집 나간 아내를 자꾸 찾아오는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데서 오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것을 가르쳐 의로 보았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사회적인 불의를 질타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놔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입을 열고 기도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을 하면서 사회적 부패나 불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아주 개탄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예언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다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회적인 의의를 말할 때 흔히 공의 또는 정의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바르고 공정, 공정하게 처신을 하고 이 사회 속에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런 책임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밝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는 일에 기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회적 의의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뭘 닮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그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도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의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의의에 주리고 목마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의를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되고 세상 살 때도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야지 믿는 사람이 늘 구석이 그 구질구질하고 늘 거기에 부패한 냄새가 안 나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주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마치 이 줄이다라고 하는 말이 배가 고파서 금방 죽을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에 갈증이 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헐떡거리는 그런 들짐승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의로워지기를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슴이 시냇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지대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동물들이 들어 사는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자 같은 동물들도 있고 또 뭐 사슴 이런 종류의 야생 동물들이 많죠. 지금은 뭐 이제 의도적으로 키우는 이 양떼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 곳이니까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슴이, 야생 사슴이 이 광야에 살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말라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물 있는 곳으로 그 위험한 골짜기를 건너고 건너서 물 있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슴이 시냇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서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마치 굶어 죽게 된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한 모금의 생수를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절박하고 간절하고 긴급하게 간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으로는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인 사람이 가진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조금 이제 무슨 의로운 생활을 좀 하고 나면 그걸 마치 자기의처럼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뭐냐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성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의 성품은 거듭난 사람의 성품입니다. 중생한 사람의 성품이에요. 빨리 받으세요. 저 12시쯤 끝난다고 그러십니다. 이게 중생 이전에는 사람이 육의 성품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죠. 이 육신의 소욕은 항상 자기 이익과 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자기 이익과 결부되면 공정하기가 어려워져요. 정의롭게 살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의 성품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바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이 가능해지게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자기 만족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듭난 사람의 속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 의의를 포기할 줄 알아야 가능합니다. 항상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에 더 이상 영적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삶을 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는 뭐 안식일도 잘 지켰고 십일조도 잘했고 나는 저 세리처럼 죄도 지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서서 이렇게 살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용납될 것이라고 생각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한 것이고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에 벌써 교만한 것이고 거짓이고 자기 기만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지만 우리가 깊게 보면 그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 같은데 뭐 죽고 살기처럼 저렇게 저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자기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내용하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이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멉니다. 이게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이냐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범벅이 되어 살아가면서 적당적당하게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시겠냐 말이에요.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알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며칠을 굶어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다. 전혀 식사에 대한 뭘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고 그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사람이 갈증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의에 주려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지 청결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열정적으로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열망이 없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사람이 한 끼만 안 먹어도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무슨 백두장사처럼 되더라도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은 늘 가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길 바라는 그 갈증이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이것은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는가라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전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청결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삶의 지향점이 되고 목표가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늘 생각해 보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부를 것이 미워하셔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면 금방 죽을 것 같지만요.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세상 것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배부름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풍족함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아무 생각나지 않은 것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갈증도 느끼지 않을 만큼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1, 2, 3, 4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이 네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전반부 네 가지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한 이 여덟 번째까지의 이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겠습니까?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 것이냐라는 문제를 취급합니다. 사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 불쌍히 여긴다, 자비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런 뜻인데 이 긍휼이라는 속성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치유하고 그 사람의 불행한 상태를 행복한 사람의 삶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는 간절한 열심이 내 속에 생기는 것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긍휼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불행을 제거해 주는 이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단순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으로 느끼는 동정심만의 차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역전시켜주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이 열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긍휼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수반되지 않으면 긍휼의 실천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돈과 물질의 소용이 이것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것이 부족할 때는 내가 말 한마디로라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긍휼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것마저도 어려운 처지가 됐을 때는 누군가를 위한 눈물의 기도로 내 긍휼한 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연민 또는 자비심 이런 것이 보태진 이웃의 상태를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열망 있는 행동 이것이 긍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긍휼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스플랑크톤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말은 창자, 네, 내장, 창자, 그게 어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이 내장이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고통과 불행을 지켜보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마음이 특별하셨어요. 막 군중들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이 목 잡는 양과 같이 어디에 마음 둘 곳 없어서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어서 이 들판에 있는 야인에게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라 한 개인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주시기를 구할 때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이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성품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큰 민족이라는 집단 전체를 바라보시고도 긍휼의 마음이, 한 불행한 개인을 바라보시면서도 긍휼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긍휼에 계셨다는 말을 말할 때 그 NIV라는 영어성경에서는 hurt, 이 가슴이 went out 됐다,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에 대한 고통, 연민, 불쌍이기는 막 이것이 막 밖으로 뛰쳐나오는, 겉으로 이 속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행동이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직설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냉정하지 말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분석을 잘합니다. 하, 저 사람 말에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말한 듯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하고 과거 몇 년 전부터 다 끄집어내서 막 이런 분석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일본에 가서 오사카 어느 공원에서 그 무료 급식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줄 서서 이 식사를 얻으려고 줄 서 있는 분들 보니까 멀쩡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저렇게 멀쩡한 젊은이로 줄을 서는데 이게 저 사람들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단지 현재 배고프기 때문에 먹입니다. 현재 배고프기 때문에 먹일 뿐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았을 때 그분의 이 긍휼이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게을른 것인지 뭔지 그건 자기는 가치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판적일 수도 있고 분석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듯이 너도 긍휼히 여겨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아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긍휼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똑똑한 체하고 평가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이 가슴이 밖으로 뛰어나올 만큼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오늘 읽은 말씀 두 절만 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